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부르나니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권면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기번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득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사람이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아멘.
사람의 시선이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 그 자리가 곧 절망입니다. 시선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절망의 지평선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절망만 볼 뿐 하늘도 땅도 사랑도 희망도 심지어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람의 시선이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일어서 절망의 지평선을 뚫고 그 너머를 향해 시선을 두어 보십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다로 해석한 히브리어 라아에는 정탐하다,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등불을 들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라아의 하나님, 슬픔을 거두고 다시 인생의 기름을 채워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라아의 하나님, 그분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남길 때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절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사무엘 역시 그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천하의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미칠 해를 두려워합니다. 보지 못하는 존재, 절망에 빠진 존재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뿐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현대인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존재로, 절망에 빠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인 사울을 보고서 슬퍼하고 절망하더니 사람인 사울을 보고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제부터 사무엘이 사람 사울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무엘은 슬퍼하고 절망했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시선에 갇혀버렸을 때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 고백이야말로 현대인의 실존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시선에 갇혀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그곳에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악취를 풍기며 늪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에만 사로잡힌 우린 그 늪에 매 순간 빠져들면서도 여전히 자기 시선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번에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무엘을 일으켜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시고서 이새를 제사에 청할 것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문에 베들레헴은 들썩였습니다. 장로들이 영문을 몰라 떨며 나왔고 사무엘은 그들을 애써 안심시키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새의 할아버지가 저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맞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 바로 그 사람 보아스가 이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로미로 보건대 이새의 집안은 베들레헴의 강력한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양을 쳐야 했기에 일곱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소위 엄친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용모와 키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사무엘이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아마 가지고 있는 기름을 엘리압의 머리에다 죄다 부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식상해져 버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어 라하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보고서 판단을 해버리니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먼저 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만 보는 우리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가 됩니다. 중심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레바브에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마음, 심장, 영혼, 의지, 뜻, 생명, 뜻은 많지만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밖이 아닌 안을, 외모가 아닌 내면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동물이 맞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인 생물과 사람을 가리키는 생명은 모두 네펫이 하야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여 사람의 중심에는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어려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더 로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코맥 메카시는 이 소설의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인물로 등장시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세계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식인 활동을 합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인간성 따위는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세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부상과 병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기 전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돼. 제발요. 안 돼. 너는 불을 운반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 불이 있다는 것이 진짠가요? 그럼 진짜지.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몰라? 네 안에 있어. 늘 거기 있었어. 내 눈에는 보인단다. 코맥 메카시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황폐화된 세상에서도 사람의 중심에는 운반해야 하는 불이 있다고 믿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불,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서 타올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중심으로 운반할 수 있는 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불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이세 일곱 아들을 제치고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람에겐 사람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겸손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그 중심을 보고서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라아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라아의 하나님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 눈물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에서 죄만 보신다고 합니다. 이런 얼빠진 소리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죄만 추적하는 사냥개로 만듭니다. 보석을 찾는 전문가들은 온통 보석으로 뒤덮여진 광산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 깊은 곳에서 진흙더미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억센 손과 날카로운 눈으로 원석을 캐냅니다. 사람도 그리할진대 하나님이 죄로 뒤범벅된 우리의 중심에서 숨겨져 있는 원석을 마음의 불을 찾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죄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할 원석, 그 중심을 먼저 찾으시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린 찬란한 보석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기도 합니다. 중심 때문에 선택받은 다윗도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간음, 살인, 교사, 위선, 권력 남용, 가정 파탄. 사울의 죄가 어찌 다윗의 죄보다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여전히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죄만을 봤다면 다윗은 사람의 법으로도 극형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라아의 하나님은 다윗의 죄 너머에 있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중심을, 죄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는 불을 라아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도 분명 믿음에 있어, 소망에 있어, 사랑에 있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라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며 참 소망이며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양을 지켰고 사울 신하들의 추천으로 사울 앞에서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그를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기름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지도 않았고 편안한 자리에 거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원석을 일상의 시간과 고난의 자리에서 보석으로 깎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은 우리 역시 깎여져야 할 원석이기 때문입니다. 고된 일상과 힘든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깎여지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 없이 빛나는 보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석 따위 될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보석 따위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찬란하지 않은 인생도 일상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귀히 여기고 고난을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교우님들 축하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 이것이 죄입니다. 내 의에 있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원컨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불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거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불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을 기억하셔서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이 내 절망에만 시선을 고정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보시며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절망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절망의 자리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흔들리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중심에서 라아의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불을 끝내 운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